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을 하시는데요. 죽음과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과 부활과 영생은 누구나 경험을 하게 되겠지만은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 다 같은 것은 아니라고 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또 언젠가는 부활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부활 이후에는 영생을 얻게 되지만은 그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어떻게 다를까? 먼저 죽음의 문제입니다.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이 죽게 되지만은 그러나 그 죽음은 다 같은 죽음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모든 사람은 언제나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도 죽었고요. 뭐 그들이 뭐 930몇 년을 살았지만은 결과적으로 죽었습니다. 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170여 세를 살았지만은 마침내 죽었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영원히 이 세상에 살아갈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이죠. 첫째는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죽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 밖에서 죽는 죽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죽음 중에서 성경은 어떤 죽음이 그러면 복된 죽음일까? 시편 116편 15절에 성도의 죽는 것은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 도다. 성도의 죽음을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귀하다, 귀중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도다. 그러니까 성도의 죽음과 주 안에서의 죽음, 죽음 이후에 천국에 영생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성도의 죽음은 귀한 것이고 복이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없이 죽는 사람, 죽음이 있습니다. 그런 죽음은 영생을 얻지를 못합니다. 천국으로 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같은 죽음이지만은 그 내용에 있어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나와요. 근데 그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고통을 겪는 곳으로 갔고요. 거지 나사로는 위로를 받는 곳으로 갔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본문을 보면 부자는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천국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들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지옥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음부로 갔던 그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하나 하죠.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근데 그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아버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또 뭐라고 하냐면은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그 아브라함의 대답 속에 보면은 부자를 가리켜서 예라고 불렀어요. 이 예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 말로서는 테크논이라고 하는데요. 아들아 그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부자를 부르면서 아들아 너는 살았을 때에 이러고 이러고 말씀을 하세요. 이 말을 보면 부자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 부자는 어디로 갔습니까? 지옥으로 갔다는 것이죠. 한편 나사로는 참 어렵게 살았습니다.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 나사로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나사로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천국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사람의 죽음을 보면서 죽음은 같은 것이지만은 그러나 죽음은 또 같은 것도 아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같지만 결과가 이렇게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가고 다시 말하면 믿는 사람은 천국을 가게 되고요.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가는 곳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죽음이라고 해서 다 같은 죽음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본문 속에서 또 부활의 문제를 말씀을 하십니다.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오는 것처럼 부활도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모든 사람이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에 보니까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죽은 사람들, 신자들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고 불신자들도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언젠가는 다 살아나게 된다는 이야기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리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같이 부활을 하지만은 살아나지만은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을 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을 통해서 하늘나라로 영생으로 천국으로 그런 영원한 삶을 살지만은 불신자들은 부활해서 살아나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부활을 하게 될까요? 생명의 부활, 영생의 부활을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특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미국의 어떤 부부가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갔는데 갑자기 아내가 심장마비가 걸려서 돌아가셨답니다. 그래서 남편이 장례 절차를 물어보는데 그 이스라엘에 있는 장의사가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첫째는 시신을 화장하고 혹은 방부 처리하고 미국으로 옮겨가서 미국에서 장례를 치르는 방법인데 그 절차는 아주 까다롭습니다. 복잡합니다. 그리고 비용도 적어도 15,000불에서 20,000불 듭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옵션이 뭐냐면 그냥 예루살렘에 묻는 경우에는 이 예루살렘이 축복의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도 받고 장례 비용도 500달러면 충분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의사가 한마디 더 붙였어요. 이 두 번째 옵션을 사용하게 되면 두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돈을 절약합니다. 15,000불, 2,000불 들지 않고 500불이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 예루살렘은 성지 축복의 땅이기 때문에 혹시 아내가 얼마 있다가 부활할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아, 그랬더니 남편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돈이 들어도 미국으로 옮기겠다고 미국에 가서 장례를 땅에 묻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혹시 예루살렘에 묻었다가 바로 부활해서 찾아오면 어떡하나. 물론 누가 지어낸 이야기지만은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죽은 사람이 무덤을 헤치고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여기 보시면 천사장을 대동하면서 주님이 오신다는 거죠. 여기 나오는 천사장은 미가엘이라고 봅니다. 예수님은 천사장 미가엘과 더불어서 재림하시게 된다는 말씀이죠. 유대 전승에 의하면은 이 천사장은 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미가엘, 가브리엘 이 두 사람만 언급이 되지만은 유대 전승에는 일곱 천사장을 이야기하죠. 우리엘이 있고 라파엘이 있고 라구엘 그리고 사리엘, 레미엘, 가브리엘. 그래서 일곱 천사장들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아마 이런 천사장들이 다 있다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런 여러 천사장들과 더불어서 영광 중에 이 세상에 재림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 재림하시는 날 모든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은 살아나는 기적도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모든 사람이 다 같은 부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천사장과 함께 주의 호령 오실 때 그 모든 사람이 무덤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그 성격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 24절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느니 그게 차례라는 말 순서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에 대해서 순서 시기를 말씀하는데요.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벌써 2000년 전에 부활하지 않았습니까? 살아나셨죠.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부활하셨고 앞으로 언젠지 모르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그에게 붙은 자요. 붙은 자는 이야기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믿는 사람이겠죠. 그리고 그 후에는 나중이니 그래서 이 차례를 언급하면서 세 텀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의 부활 그리고 나머지 부활 이 나머지 부활은 아마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로서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고 마지막으로 불신자들도 살아나서 심판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다시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아마 믿는 사람들 두고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악을 행한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다 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부활의 성격도 다르고 결과도 다르다고 시기도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의 부활을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이 말씀 속에서 또 언급하는 것이 영생의 문제인데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모든 사람이 살아나서 영혼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삶이 영원한 삶이 다 같은 영생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을 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을 통해서 그들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서 영혼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다 영생을 누리는데 어디에서 영생을 누리느냐 어디에서 영생을 살아가느냐 이것이 큰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천국에서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서 그러니까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도 같은 영생이라는 말을 쓰지만은 그 성격 면에서는 퀄리티 면에서는 아주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에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영생을 얻는 사람이 있지만은 비참하게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 의인이나 악인이나 모두 영원히 살게 되지만은 그 성격은 다르다. 이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형벌 가운데서 영원히 고통을 받는 것과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은 이건 같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안에 참된 영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영원한 생명 어디에서 천국에서 살아가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 참된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멘 믿습니다라고 해야 되겠죠. 믿어야 영생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원래 나사로와 그 누이들을 사랑하셨죠. 베다니에 가시면 종종 그 집에 들어가 뭐 그 집이 부유해서가 아닙니다. 부모님도 안 계시고 새 남매가 어렵게 살아가는 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탁 애착을 가지고 베다니에 방문하시면 꼭 그 집을 방문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음식을 드시고 쉬셨습니다. 그런데 아는 대로 나사로가 병이 들었죠. 그 누나가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속히 좀 와주세요. 나사로가 병 들었어요. 죽어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체하셨어요. 빨리 가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 나사로가 죽도록 죽을 때까지 예수님께서 지체하시고 내버려 두셨을까?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 나사로의 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늦게라도 오셨지만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지만 예수님께서 살려내잖아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가 그렇게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러나 그 마리아나 마르다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말을 제대로 이해를 했을까요? 나사로가 살아나기 이전이니까 아마 의심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 어쨌든 간에 예수님 말씀은 이 병은 죽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체하시고 일부러 늦게 가십니다. 죽을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임에는 분명히 틀림없습니다만은 때로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고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은 가정에 불화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80세가 되어서 그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데 거의 뭐 장정만 60만이지만은 예, 부인들, 아이들, 수단 잡족들 한 200만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 많은 사람을 광야로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거기서 40년을 고생을 합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좀 들어가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모세도 하나님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요.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그는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이왕이면 그렇게 고생을 했으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좀 거기에 좀 정착을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것을 거부하셨습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죠. 욥과 같이 그렇게 성결하게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한꺼번에 죽었어요. 재산을 한꺼번에 다 날리게 되었습니다. 풍지박산이 된 거예요. 그 부인마저도 나 당신하고 못 살아. 잘난 척하지 말고 하나님 원망하고 죽어버려. 그렇게 남편을 이해하지를 못하고 떠납니다.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에스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었지만은 그들의 삶을 뜯어보면 얼마나 어려운 일들을 겪습니까? 보통 사람이 겪을 수 없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그들이 겪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런 고난을 당하도록 허용하셨을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도 보면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 부모가 죄를 지어서 그렇습니까? 묻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은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이야기죠. 나사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고난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당한 그 어려움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겠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왜 지체하셨을까?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서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5절에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제자들에게 성숙한 믿음, 부활의 신앙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기 위해서 나사로가 죽도록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음으로써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고 우리도 장차 언젠가는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죽은 다음에 나중이겠지요. 예수님이 지체하신 이유는 또 하나 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믿음을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에 보면은 마르다가 아이고 예수님 너무 늦으셨네요.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이 나사로가 안 죽었을 텐데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마르다는 예수님이 그 현장에 계셔야만 이 문제가 해결될 줄로만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다는 말이 인류의 마지막 날에는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저도 알아요. 그 이야기합니다. 11장 24절에 마르다가 그러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아날 것을 줄을 내가 아나이다.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지금도 살릴 수 있다고 하는 이 부활의 능력을 마르다가 지금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르다의 부활신앙은 종말론적인 부활신앙이죠. 그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그런 신앙입니다. 물론 종말에 우리가 부활하는 거 다 알아요. 그것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옳은 이야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지금이라도 나사로가 죽었지만은 내가 얼마든지 살릴 수가 있어 이것을 믿으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마르다의 믿음을 위해서 주님이 늦게 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늦게 오셨느냐 또 하나 이유가 있다면은 유대인들이 믿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에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저를 믿었어요. 요한복음 12장 11절에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라. 아, 죽은 지 나흘 되는 냄새가 나는 그 무덤 앞에 가서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느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그냥 벌떡 일어나서 나오지 않습니까? 아,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 앞에서는 죽음도 문제가 안 되는구나. 어떤 문제도 주님 앞에서는 해결이 되는구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정사정이 없어가지고 나사로에 대해서 사랑이 식어서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원하는 시간에 해결이 안 된다 할지라도 여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의 가정을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또 유대인들 다 믿을 수 있도록 배려하신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도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문제도 언젠가는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서 그래서 많은 것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것을 바꾸어 주셨을까? 거짓을 진실로 바꾸셨습니다. 그 유대 지도자들이요. 이 가룟유다의 배신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거짓 증거로 그리고 십자가의 못을 박았습니다. 거짓으로 고소하고 불법으로 십자가의 못을 박아 돌아가시게 하였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잘못된 행동을 한 적이 없는데 유대인들이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승리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였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곧 며칠 동안은 거짓이 이긴 줄로 생각하고 착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써 그들의 잘못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셨죠.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엠마오로 두 제자가 가면서 이제 우리 끝났다. 주님 돌아가셨어. 우리의 모든 것 거품으로 돼버렸어. 실망하고 돌아갔습니다만은 주님이 살아나셔서 그들에게 다시금 부활에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절망을 기쁨으로 희망으로 바꾸어 주신 것이죠.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3일 만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절망 중에 근심 중에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절망을 희망으로 축복으로 평안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에 오늘 우리도 소망을 얻고 멸망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 변화시킨 것이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 주신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신자들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영생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 제자들이 어떤 은혜를 받습니까? 20장 19절에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0장 21절에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제자들이 배신하고 다시 고기잡이하러 옛집으로 돌아갔는데 주님께서 오셔서 책망하지 않고 너희 왜 그랬어? 너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야단치지 않고 축복이 뭡니까?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축복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실 때에 우리에게 참된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참된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은 유머 가운데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인상이 좀 밝지 않아요. 그래서 좀 어두운 인상. 왜 그러느냐 하니까 구기자를 많이 먹어서 얼굴이 구겨져서 그렇다. 뭐 그런 농담 있잖아요. 어느 남편이 맨날 얼굴이 구부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좀 남편 어떻게 하면 남편한테 인상을 얼굴 좀 펼까 고민하다가 뭘 하나 사다 먹였더니 확 폈다고 그러잖아요. 뭘 먹였을까요? 피자를 먹였다고 합니다. 그 구기자를 먹고 얼굴이 구겨져 있는데 피자를 먹이니까 얼굴이 확 폈다는 이야기죠. 농담입니다만은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피게 하는 것은 피자가 아니라 부활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에서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임할 때 우리의 얼굴은 펴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밝게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